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적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더욱 예수님 닮은 삶에서 자라가는 귀한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사무엘상 1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실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예전에 부분 부분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장으로 좀 바로 건너뛸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에서 4장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이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좀 더 짧게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찬송 기도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후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비록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이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밝은 빛의 왕국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서곡과도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 사건,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언약 저주 심판 아래에서 마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과도 같았던 이스라엘도 이제 곧 한나처럼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 백성들이 태어나는 언약 축복의 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미리 한나의 삶으로 보여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무엘 상하가 있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찬송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무엇으로 끝날까요? 사무엘 하가 무엇으로 끝나죠? 다윗의 찬송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 기도로 시작되어 찬송 기도로 끝이 나는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의 왕인 다윗이 세워지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끝을 내고 있는데 그 시작에 한나의 찬송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이 임할 때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기도예요. 그때에 성도들의 찬송으로 모든 구원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따라서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지만 이 기도와 찬송이 단지 한나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단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이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한나의 기도와 찬송의 중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적으로 원하던 바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한나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아들을 낳는 것까지도 어떠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가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나는 오실 왕,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찬송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한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아들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왕국으로 인해 그분의 왕국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고도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살지 않아요. 젖을 떼자마자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 평생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아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로 인해 그 변치 않는 현실로 인해 우리에게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들을 낳은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도 그저 아들 하나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의 회복, 하나님 왕국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한나 아들 하나 얻은 사건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주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 천국 영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아니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든지 비천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 찬송과 기도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예수님 영원한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예수님과 천국을 떠나는 즉시, 즉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참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온통 무엇만 바라볼까요?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즉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변치 않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의 사역을 주시고 이 예배를 주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더욱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세상을 얻고 찾고 구하라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 찾고 구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라고. 모든 교회의 사역,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천국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돌이켜 또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다가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찬송과 기도 속으로 돌이키며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며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찬송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 즉 1절과 10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을 찬송하는데 10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죠? Anointed One,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실 것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높이다, exaltation, 높이다라는 단어로 앞뒤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찬송 기도의 중심이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뿔을 높이셨고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높이신다고요? 뿔을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Horn. 뿔을 높이신다. 무슨 뜻일까요? 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뿔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하면 권능이나 영광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권능과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뿔이 높아지는 것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그 권능과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은 뿔이 꺾여지거나 잘려져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48장에 가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압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48장 25절에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의 뿔이 찍혔다. Cut off.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낮추시고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 영광과 권능을 빼앗기시고 낮추시는 것. 그것을 그 뿔이 잘려져 나가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시편 75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75편 10절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 the wicked의 뿔들은 다 잘라내시고 의인, the righteous, 하나님 백성들의 뿔은 높이 들려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심판의 현실을 가르켜 뿔을 높이시거나 뿔을 자르시는 걸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임하실 때 항상 이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백성, 그의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낮추실 건데 그 현실을 뿔을 높이시거나 뿔을 자르시는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 면을 그 중간에 오는 2절부터 9절까지 여러 현실로 보여주세요. 먼저 1절에 보면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활은 꺾으실 것이다. 즉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권능으로 자기들의 힘을 삼았던 자들의 뿔을 하나님이 잘라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것이라.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낮아진 자들, 비천한 자들, 약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높이실 것이라. 즉 그들의 뿔을 높이신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 두 면이 나타납니다. 배부른 자들은 줄이게 되고 줄인 자들은 배부르게 되며 자식이 많은 자들은 쇠약해지고 자식이 없는 자들은 많은 자식을 얻고 여호와께서 오시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뿔을 높이시거나 뿔을 자르시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구약적인 현실이죠. 옛 언약의 현실, 이 땅의 현실로 보여주시는 현실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가 이 어떻게 비교가 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나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뿔은 높이실 것이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낮아짐과 높아짐, 뿔을 자르시거나 뿔을 높이시는 현실의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임할 때의 현실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을 뿔이 깨지거나 뿔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가지고 임하실 때에 있게 될 현실을 가르쳐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현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도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마침내 오심으로 일어난 현실을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죠?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4 through 31.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속하게 되는 자들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현실을 이렇게 두 면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그저 세상에서의 자기 지혜와 세상에서의 강한 힘을 자랑하던 자들,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의 뿔을 꺾으실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다 여겨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어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는 그렇게 뿔을 높이시고 자르시는 것,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을 땅의 현실로 보여주셨죠. 줄이거나 뭐 배고픈 거, 자식을 많이 낳거나 그렇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뿔을 높이실 때에 이 높아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현실로 증거되었던 때처럼 세상적으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그림자의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도의 높아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낮아지는 현실도 무엇인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영원한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성도의 높아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높이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뿔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왜?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높아짐을 올바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 안에만 우리의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짐 외에서 밖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높아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 약하다, 비천하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질 것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그저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의 부요함, 자기의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쇠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현실들을 가지고 나를 높여주셨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 자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더라. 다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육체와 세상 영광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자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기의 높아짐을 발견하려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즉 한나가 자신의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자신의 높아짐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에 한나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에 가면 한나가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한나의 뿔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 즉 그리스도의 뿔이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실 것이요 그들을 치실 것이며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뿔이 높아지시어 왕의 보좌에 앉아 지극히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오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나도 구원을 받고 그분이 높아지실 때에 한나의 뿔도 높아지고 있음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자신의 뿔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세상 고통을 이제 아들을 주시어 기쁨의 현실로 잠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왕과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그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복된 구원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현실이 가깝게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현실로 드러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장차 기름 부음 받으실 자를 높이실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분을 높이실 것이라, 그분이 높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 그분을 낮추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아지기 위해 그분이 먼저 낮아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뿔이 높아지기 위해 먼저 다윗은 낮아져야 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러야 했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어디에까지 낮아지시나요? 그의 백성들의 자리에까지.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그 비참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어 그 백성들의 모든 낮아짐, 그 백성들의 뿔이 잘 이어져 나간 그 낮아짐의 현실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리하여 그 낮아짐에서 그 뿔이 잘 이어져 나간 것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다 다시 천국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이 세상 영광으로 높아지신 거예요? 이 세상의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아니라는 거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시어 천국 영광으로 높아지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바로 거기에 한나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의 낮아지심과 부활 승천으로의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 심판으로 낮아져 모든 뿔이 꺾여지고 잘려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뿔을 예수님과 함께 높여주시어 우리도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까지 함께 이르게 하여 주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은 아직 옛 언약의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현실로 가나안 땅에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빛에 비추어 다시 올바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즉 구약의 옛 언약의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모든 구약의 이 땅의 현실로 보여지던 것들은 다 장차 올 참것의 그림자여 그 몸과 실체는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현실들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국 축복의 현실 안에서 다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가난하고 부유한 것으로 자식의 많고 적음으로 배부르거나 줄인 것으로 낮아지고 높아지는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그 현실이 온전히 성취되어 드러났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드러난 겁니다. 결국 지옥 심판과 천국 축복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 뿔을 꺾으시거나 높이시는 것의 궁극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높고 낮아지는 것에 따라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거나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그림자였고 지나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현실은 이제 뭐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일반은행의 현실이죠. 다 똑같이 병걸릴 수 있고요. 다 똑같이 망할 수 있고요. 아, 또 잘 살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자도 똑같이 겪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이셨으니 나는 정말 정말 복받은 자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참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어느 정도로 낮은 곳에서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기쁨의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아팠다가 낫고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이 정도에서 낮아지고 높아진 자들이 아니죠. 지옥 심판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높여져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져 있는 그곳,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높아져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까지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지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 영광 중에 계신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높아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알려주는 현실은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한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형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높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높아져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현실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높아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바로 천국 영광의 현실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변치 않는 영원한 높아짐의 현실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늘 찬송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 현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현실에 따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늘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서 부활 승천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생뿐이면,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현실이 잠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천국의 축복으로 높여진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걸로 드러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이 영광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나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믿음이라. 지금도 우리는 영광에 이르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니 나타나 있지 않다는데 왜 나타난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고요. 믿음입니다. 복음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에만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무엇일까요? 내가 믿어서 원하는 세상 유익과 필요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아니, 불가능해요. 왜 어려울까요? 왜 이토록 안 될까요? 복음이 그렇게 명료하게 써있지 않아서일까요? 복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만 보기 싫은 겁니다. 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원하는 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온갖 다른 것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믿음이래요,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만으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귀한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더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더 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만족이 없으니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더디다는 거죠. 그저 세상 안에서만 내 삶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족하고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나는 이래서 비참하고 그 기준이 온통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희미하고 세상이 조금만 흔들고 하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죠. 특히 세상에서 낮아지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약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으십니다. 예수님의 믿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아 아직도 세상과 내가 주장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영광에 이르러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을 돌이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며 한나처럼 우리도 늘 찬송의 기도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한나의 찬송 속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예수님을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예수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예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무궁토록 살아가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계속해서 높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길을 높여주신 이 영광이 드러날 그날까지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